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
청취자님, 오늘 우리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그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두 개의 숫자에서 오늘의 탐구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그렇죠. 언론 헤드라인에 장식한 이 숫자들은 사실 그 자체로도 압도적이잖아요. 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연결고리를 파악하는 순간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시대의 서늘한 단면을 마주하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심층 분석의 미션이 바로 그 얽히고 설친 지점을 풀어내는 거죠.
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자료는 그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한 AI, 로봇, 그리고 반도체 분야를 아우르는 최신 심층 브리핑 보고서입니다.
이 브리핑 자료를 보면 지금 자본과 안보가 뒤엉킨 이 거대한 지정학적 체스판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럼 지체 없이 그 딜레마의 한복판으로 바로 들어가 보죠.
좋습니다. 우리가 해독할 첫 번째 단서는 바로 89조 4천억 원이라는 액수, 그리고 10만 대라는 물리적 수량입니다.
89조 4천억과 10만 대.
네, 표면적으로 보면 뭐 하나는 기업의 분기 실적이고 다른 하나는 특정 국가의 산업 생산 목표잖아요. 개별 지표 같지만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면 이 둘이 정확히 맞물려 돌아가는 하나의 거대한 톱니바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 톱니바퀴요? 그럼 첫 번째 톱니바퀴인 하드웨어와 자본 이야기부터 좀 뜯어보죠.
네네, 그러시죠.
제가 최근에 그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 기사를 보면서 고개를 좀 갸우뚱했었거든요.
어떤 부분에서요?
그 영업이익이 89조 4천억 원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전년 동기 대비 19배 상승한 데다가 그 무섭게 질주하던 엔비디아의 1분기 이익마저 넘어서는 세계 신기록이었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수치죠.
그런데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건 시장의 반응이었어요. 이렇게 역사적인 돈을 갈퀴로 긁어모았는데 발표 직후에 주가는 왜 하루 만에 6.9%나 곤두박질 친 겁니까?
주식시장이 가진 그 냉혹한 시선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시장은 어제 찍힌 영수증의 수익을 보지 않거든요.
아, 그럼 뭘 보나요?
내일 결제해야 할 청구서의 비용을 봅니다.
내일의 청구서요?
네. 89조 4천억 원이라는 숫자. 뭐 분명 경이롭죠. 하지만 지금 이 AI 붐의 사이클에서 살아남으려면 그 번 돈을 모조리, 아니 사실상 그 이상을 다시 쏟아 부어야 하거든요.
벌어들인 돈을 고스란히 다시 토해내야 한다는 뜻인가요? 구체적으로 어디에 그렇게 돈이 빨려 들어가는 거죠?
대표적인 게 바로 HBM, 그러니까 고대역폭 메모리랑 첨단 패키징 라인 구축입니다.
아, HBM.
네, 일반 반도체랑 다르게 AI용 반도체는 칩을 수직으로 층층이 쌓아올리는 아주 고도의 미세 공정이 필수적이잖아요. 여기에 들어가는 EUV, 즉 극자외선 노광 장비 한 대 가격만 수천억 원에 달하죠.
장비 한 대가 수천억 원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돈을 잘 번 건 알겠는데 앞으로 장비 사고 새로운 펩 짓느라 조단위의 돈을 끝없이 밀어 넣어야 한다면 결국 기업 손에 남는 이익률은 바닥을 치는 게 아니냐, 이런 근본적인 공포를 느낀 겁니다.
아, 끊임없이 장작을 넣지 않으면 꺼져버리는 거대한 용광로 같은 거군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AI 인프라 확장이 강요하는 뼈아픈 양면성이죠.
그렇다면 최근 그 SK하이닉스가 보여준 엄청난 자본 조달 행보도 결국 그 용광로에 넣을 장작을 구하기 위한 거겠네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7월 11일 미국 나스닥의 ADR, 그 미국 예탁증서를 상장해서 무려 290억 달러를 조달한다는 소식이 있었잖아요.
290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약 40조 원이 넘는 정말 엄청난 규모입니다. 과거 중국 알리바바가 세웠던 외국 기업 미국 상장 사상 최대 규모 기록을 가볍게 넘어서는 수준이거든요.
40조 원이요? 와.
네, SK하이닉스는 지금 당장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에 31조 원, 청주 패키징 공장에 19조 원, 이렇게 천문학적인 자금이 당장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듭니다. 굳이 한국 시장을 놔두고 바다 건너 미국 자본시장 한복판에 직접 파이프라인을 꽂은 이유는 뭔가요? 단순한 자금 조달 이상의 의미가 있어 보이거든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네요. 이건 단순한 자금 수혈이 절대 아닙니다. 전략적 결속이죠.
전략적 결속이요?
네. 현재 HBM 시장 점유율 60%를 쥐고 있는 SK하이닉스가 세계 최대의 자본시장인 미국의 투자자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구조를 아예 만들어버린 겁니다.
아, 이익을 묶어버린 거군요.
맞습니다. 미국의 막대한 자본을 방패 삼아서 글로벌 AI 반도체 공급 막내에서 한국의 위치를 미국과 단단히 묶어버리는 고도의 지정학적 포석인 셈이죠.
와, 조단위의 자본이 말 그대로 블랙홀처럼 딸려들어가면서 세계 최고의 반도체들을 찍어내고 있다는 건데 그럼 도대체 이 칩들은 다 어디로 가서 무엇을 움직이고 있는 걸까요?
그 질문의 끝에서 우리가 오프닝에 말씀드렸던 두 번째 숫자 10만 대가 등장합니다.
아, 10만 대. 중국의 로봇이요?
네. 중국의 로봇 인프라 굴기가 바로 그 답입니다. 최근 중국 공신부가 올해 인간형 로봇, 즉 휴머노이드 생산량이 10만 대를 초과할 거라고 공식 발표를 했거든요.
10만 대요? 오, 이게 감이 잘 안 오는데 어느 정도 규모인 건가요?
지난해 전 세계 휴머노이드 출하량이 1만 7천 대 수준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전 세계가 1만 7천 대인데 중국 한 나라에서만 10만 대를 만든다고요?
네. 불과 1년 만에 글로벌 시장 전체 규모의 6배를 찍어내겠다는 겁니다.
솔직히 저는 처음에 그거 듣고 그저 중국 특유의 과장된 목표치가 아닐까 뭐 그렇게 의심했거든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세부 지표를 보니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유니틸이라는 중국 로봇 기업이 과창판에 상장하는데 딱 104일밖에 안 걸렸다고 하잖아요. 보통 상장 심사라는 게 1년씩은 좋게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창판이 중국판 나스닥이라 불리는 기술 혁신 기업 전용 시장이거든요. 여기서 104일 만에 IPO를 끝냈다는 건 국가 차원에서 모든 규제와 절차를 프리패스로 뚫어줬다는 뜻입니다.
상장 후 예상 기업 가치만 약 400억 위안, 우리 돈으로 7조 원을 훌쩍 넘습니다.
7조 원이요?
게다가 그냥 찍어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투입되는 현장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중국 국가전력망 공사 같은 곳은 아예 올해 68억 위안, 약 1조 원 넘는 돈을 들여서 로봇견 5천 대와 인간형 로봇 500 대를 산업 현장과 발전소에 갈아버린다고 하더군요. 말 그대로 국가 주도의 거대한 로봇 군단을 탄생하고 있는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김경진 변호사가 브리핑에 남긴 코멘터리를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중국은 공장과 발전소에 수많은 로봇을 밀어넣고 한국은 그 로봇의 두뇌와 뒤편에 AI 서버를 돌리는 핵심 메모리를 팔아 사상 최대의 이익을 얻고 있다.
아, 정말 기가 막힌 요약이네요.
네, 이 문장이 현재 실물 경제의 모순을 아주 완벽하게 보여주거든요.
청취자님, 곰곰이 생각해보면 진짜 기묘한 상황입니다. 지정학적 무대 위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신냉전이니 뭐니 하면서 서로 목을 조르는데 정작 무대 뒤 경제 생태계에서는 한미 중 세 나라의 부품과 자본이 톱니바퀴처럼 찰칵찰칵 맞물려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한쪽에 하드웨어가 없으면 다른 쪽의 로봇도 멈춰버리는 구조니까요.
맞아요. 그런데 전문가님, 하드웨어와 실물 경제가 이렇게 서로에게 의존하면서 팽창하고 있다면 그 하드웨어 위에서 돌아가는 지능, 즉 소프트웨어와 AI 모델 시전은 좀 어떤가요?
이 영역으로 넘어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호 보완은 싹 사라지고 철저한 스파이전과 불신만이 남거든요.
철저한 스파이전이요? 서로를 향해 완전히 빗장을 걸어잠그는 양상인가 보네요.
네, 최근 알리바바와 미국의 대표적인 AI 기업이죠. 엔트로픽 사이에서 터진 사건이 그 빗장의 실체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아, 그거 저도 봤어요. 7월 10일부로 알리바바가 자사 직원들한테 엔트로픽의 코딩 보조 AI인 클라우드 코드 그거 사용을 전면 금지시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자체 플랫폼인 큐더로 갈아타라고 지시를 내렸죠.
표면적인 이유는 뭐였죠?
표면적인 이유는 보안입니다. 보안 연구자들이 엔트로픽의 클라우드 코드 안에 중국 사용자를 몰래 식별하는 일종의 백도어를 찾아냈거든요.
네, 컴퓨터 프로그램 안에 사용자 몰래 감시 코드를 심어놨다고요?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기술적으로는 스테가노그래피라는 기법을 썼습니다. 쉽게 말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시스템 프롬프트로 변조하는 건데요.
눈에 안 보이게요?
사용자가 코딩 질문을 던질 때 뒤편에서는 사용자 컴퓨터에 시간대가 상하이나 우르무치로 설정되어 있는지 혹은 중국 내 특정 프록시 주소를 경유하는지 은밀하게 대조하는 코드가 실행되고 있었던 거죠.
와, 소름 돋네요. 엔트로픽은 뭐라고 해명했나요?
엔트로픽은 그냥 단순한 계정 남용 방지 목적이었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알리바바 입장에서는 미국 기업이 자사 직원들의 활동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었다고 판단한 거죠.
그 해명만 딱 들으면 엔트로픽이 은밀하게 함정을 판 가해자이고 알리바바가 되게 억울한 피해자처럼 보이거든요.
겉보기엔 그렇죠.
그런데 이 사건의 내막을 좀 들여다보니까 전혀 다른 그림이 펼쳐지더라고요. 엔트로픽이 미국 상원에 보낸 서한을 보니까 알리바바 연구소와 연결된 계정 수만 개가 두 달도 안 되는 그 짧은 기간 동안 클로드 AI와 무려 2,880만 건의 대화를 나눈 기록이 나왔다면서요.
네, 그 엄청난 대화의 목적이 바로 모델 증류, 즉 모델 디스틸레이션이라는 기술적 탈취행이었기 때문입니다.
아, 모델 증류요? 청취자님들을 위해서 제가 비유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엔트로픽의 클로드가 전 세계 최고봉에 있는 미슐랭 3스타 셰프라고 한번 해보죠.
네, 좋은 비유네요.
그리고 알리바바는 자기네 식당 주방에 있는 초보 셰프, 그 Q1이라는 모델을 키우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리바바가 수만 명의 사람을 변장시켜서 그 미슐랭 식당에 보내는 거예요.
네네.
메뉴판에 있는 모든 요리를 시켜 먹게 하고 맛의 패턴, 재료의 비율, 조리 온도 같은 레시피를 낱낱이 기록해와서 자기네 주방에서 똑같은 맛이 날 때까지 훈련을 시키는 거죠. 이게 모델 증류 맞나요?
아우,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딱 그거예요. 클로드 같은 초거대 모델이 생성해낸 고품질의 답변 데이터를 대량으로 뽑아낸 뒤에 그것을 정답지 삼아서 자신들의 작은 모델을 학습시키는 메커니즘이죠.
아, 완전 훔쳐오는 거네요?
그렇죠. 처음부터 맨땅에서 AI를 훈련시키려면 천문학적인 비용과 시간이 들잖아요. 하지만 모델 증류를 사용하면 이미 완성된 남의 지식을 순식간에 흡수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이긴 하겠네요.
네, 실제로 독립 연구자들이 알리바바의 Q1 모델이 내놓는 답변을 분석해 보니까 클로우드가 가진 특유의 억양이나 사고 패턴을 그대로 흉내내는 게 발견됐습니다.
야, 이거 진짜 겉으로는 글로벌 비즈니스 파트너인 척 웃으며 악수하고 있는데 테이블 아래에서는 한 명은 상대방 주머니에 도청귀를 몰래 집어넣고 다른 한 명은 상대방 지갑 속에 레시피를 베껴 쓰고 있는 꼴이네요.
맞아요. 이념이나 도덕은 다 사라지고 훔치느냐 막느냐의 게임만 남은 겁니다.
기술의 압도적인 효용 앞에서는 명분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그 할리우드 사례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나잖아요.
바이트댄스 말씀이시죠?
네, 중국 바이트댄스가 최근 C댄스 2.5라는 영상 생성 AI를 내놨는데 단일 프롬프트로 30초짜리 4K 해상도 영상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그 엄청난 성능을 보여줬거든요.
네, 엄청 화제가 됐었죠.
저도 디즈니나 넷플릭스 같은 할리우드 5대 스튜디오가 이걸 보고 즉각 반발 서한을 보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미국 기업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학습했다면서 엄청 강하게 규탄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진짜 코미디는 정작 소송은 단 한 건도 걸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는 막 쌋대질을 하면서 뒤로는 내부 직원들이 몰래 이 중국산 AI의 API를 가져다 쓰고 있었다면서요?
네, 결국 효율성이 이념을 압도해버린 현장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미국이 반도체 수출 통제로 중국의 목줄을 계속 되려고 하니까 중국은 아예 생태계의 독립을 선언하는 수준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생태계 독립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최근 중국 메이튼이 공개한 롱캣 2.0라는 1.6저 파라미터 크기의 거대 AI 모델을 보면요. 놀랍게도 엔비디아의 GPU를 단 한 장도 쓰지 않았습니다.
잠깐만요. 엔비디아 칩 없이 1.6조 파라미터짜리 거대 모델을 훈련했다고요? 아니, 현대 AI 산업에서 엔비디아 GPU 없이 AI를 훈련한다는 건 불 없이 요리를 하겠다는 말처럼 들리는데요. 대체 어떻게 한 겁니까?
중국산 ASIC, 즉 주문형 반도체 5만 장을 연결해서 해결했습니다.
주문형 반도체 5만 장이요?
네. 청취자분들을 위해 설명을 좀 덧붙이자면 엔비디아의 GPU가 그림 그리기, 게임하기, 연산하기 등 모든 걸 다 잘하는 범용적인 스위스 아미 나이프라면 ASIC는 오직 AI 훈련이라는 단 하나의 목적만을 위해 깎고 다듬은 장인의 맞춤형 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범용성은 좀 떨어지지만 특정 목적에는 미친 듯한 효율을 낸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메이트웨는 이 맞춤형 칼 5만 자루를 거대한 네트워크로 엮어서 자체적인 훈련 프레임워크를 구축한 거죠.
와.
심지어 코딩 능력 평가에서는 오픈 AI의 GPT-5의 성능을 앞섰다는 데이터까지 냈습니다. 미국이 칩 수출을 막아도 우리는 우리만의 우물에서 독자적인 모델 생태계를 파내겠다. 이런 아주 노골적인 선언입니다.
이야기를 쭉 따라가다 보니까 여기서 김경진 전 국회의원의 코멘터리가 아주 뼈아프게 다가오네요.
아, 네.
기술은 너무나도 쉽게 국경을 넘나드는데 그 기술을 둘러싼 규칙과 신뢰는 여전히 국경 안에 갇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아주 정확한 통찰이죠.
진짜 중국산 AI가 30초 만에 4K 영상을 뚝딱 만들어서 국경을 훌쩍 넘고 모델 직류 기법으로 미국 AI의 두뇌를 순식간에 복제해내는데 정작 인간들이 만든 법과 제도는 낡은 국경선 안에서 서로를 감시하는 데 급급하다는 통찰이네요.
신뢰가 국경 안에 갇혀있다는 건 결국 서로를 믿지 못해서 거대한 규제의 성벽을 쌓아올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기술 스파이전의 반작용으로 각국이 자국 내 AI 통제를 강화하는 현상으로 이어지는 거죠.
아, 그래서 중국에서 새로운 규제가 나오는 거군요.
네, 당장 7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중국의 AI 의인화 서비스 관리 방법이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저도 그 규제 내용을 좀 봤는데 거기에 담긴 문구 하나가 굉장히 이질적이더라고요. AI가 지속적인 감정적 상호작용을 제공하는 것을 법으로 강제 종료시키겠다. 아니 AI한테 감정적 상호작용을 금지한다는 게 정확히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사용자가 AI에게 단순한 지식을 묻고 답을 얻는 건 괜찮습니다.
네네.
하지만 AI가 마치 살아있는 비서나 친구처럼 인간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사용자의 감정이 공감하면서 깊은 대화를 이어가는 이른바 에이전트 기능은 전면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전면 차단이요?
네. 실제로 이 규제 시행일에 맞춰서 중국의 대표적인 거대 언어 모델인 두바오나 통일 천문 기반의 의인화 서비스들이 일제히 스위치를 내릴 예정입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심각한 모순이 하나 발생하는데요. 아까 우리가 짚었던 첫 번째 주제 기억하시죠? 중국이 올해 인간형 로봇 10만 대를 찍어내고 있다면서요?
네, 그랬죠.
휴머노이드 로봇의 감정교류 AI를 빼버리면 그거는 그냥 사람 모양을 한 비싼 자판기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 있죠.
중국 로봇 기업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핵심 상품의 뇌를 국가가 강제로 적출해버리는 꼴인데요. 산업 육성이랑 철저하게 엇박자를 내는 거 아닌가요?
외부에서 보면 명백한 엇박자 맞습니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의 체제 유지 관점에서 보면 이건 아주 필연적인 조치예요.
체제 유지요?
네. AI가 인간의 감정에 깊이 관여하고 신뢰를 쌓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특정 이념이나 가치관을 주입할 때 사용자들이 아무런 비판 의식 없이 이걸 수용하게 될 수 있다는 공포가 있는 겁니다.
아, 대중이 AI한테 선동당할까 봐 무서운 거군요.
정확합니다.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대중의 감정적 결속이 AI를 통해 형성되는 것을 기술 발전에 둔화라는 엄청난 비용을 치러서라도 미리 싹을 자르겠다는 강력한 의도입니다.
혁신보다 체제의 통제가 항상 우위에 있다는 거네요. 자, 청취자님, 미국과 중국이 서로의 코드를 훔치고 맞춤형 칩으로 제재를 우회하고 또 내부적으로는 강력한 규제의 담장을 높이 쌓고 있는 이 숨막히는 전쟁통 속에서 필연적으로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안전한가?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당장 표면적으로는 한국의 6월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월 1000억 달러를 돌파하고 삼성전자는 세계 기록을 갈아치웠다면서 막 축제 분위기이긴 합니다만 전문가님, 실상은 어떤가요?
지금의 이 축제는 사실 언제 깨질지 모르는 얇은 살얼음판 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살얼음판이요?
네. 경제학에서 가장 경계하는 집중도 리스크가 한국 경제의 멱살을 잡고 있거든요. 현재 한국 주식시장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의 거의 절반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 두 종목이
절반을요?
즉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선박에 엔진이 AI 메모리 반도체라는 단 하나의 실린더로만 굴러가고 있다는 뜻이죠.
아까 전문가님이 메이투엔이 미국 제재 뚫고 중국산 칩 5만 장만으로 AI 훈련 성공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만약에 중국이 그 독자적인 생태계 구축의 야욕을 연산용 칩을 넘어서 메모리 방도차 자급자족까지 확장한다면 한국이 쥔 그 유일한 실린더마저 고장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 순간이 진정한 위기의 트리거가 될 겁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현재 HBM 분야에서는 한국을 대체할 수 있는 옵션이 전 세계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우위를 점하고 있죠. 하지만 과거 LCD 디스플레이나 태양광 패널에서 우리가 이미 보았듯 중국의 기술 굴기와 국가 주도의 자본 투하 속도를 고려하면 영원한 독점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금방 따라오죠.
그래서 이 지점에서 김경진 변호사가 제시한 결론을 우리가 아주 깊이 새겨봐야 합니다.
브리핑에서 어떤 전략적 조언을 남기셨나요?
SK하이닉스는 미국 본토 자본에 파이프를 꽂아 결속을 다지고 삼성전자는 여전히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 AI 수요를 빨아들이며 천문학적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 이 양다리 전략은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완벽한 생존 방정식이다.
네, 지금은 통한다는 거네요.
하지만 언젠가 글로벌 규제와 제재의 그물망이 촘촘해지면서 반드시 한쪽 발을 강제로 빼야만 하는 결정적 순간이 도래할 것이다. 한국의 과제는 지금 당장의 축제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절의 순간이 왔을 때 살아남을 플랜 B를 미리 설계하는 데 있다. 바로 이겁니다.
아, 양다리로 버틸 수 있는 유예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정말 서늘한 경고네요.
네, 준비가 필요하죠.
청취자님, 오늘 우리가 맞춰본 거대한 퍼즐 조각들을 다시 한번 선명하게 그려보겠습니다. 89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자본이 AI 인프라의 거대한 용광로로 쏟아져 들어가고요. 한쪽에서는 10만 대의 인간형 로봇이 그 자본을 양분 삼아 깨어나고 있습니다.
네, 엄청난 스케일이죠.
하지만 그 위를 흐르는 소프트웨어의 세계에서는 서로의 코드를 엿보고 훔치는 모델 등류의 스파이전이 벌어지고 불신의 장벽이 계속 세워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 모순과 혼돈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사상 최대의 수출 실적이라는 화려한 간판 뒤에 숨겨진 치명적인 딜레마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칩셋부터 보이지 않은 소프트웨어의 감시 코드, 그리고 각국의 규제 장벽까지 너무나 방대한 역학관계 같지만 결국 패권과 신뢰라는 이 키워드로 완벽하게 관통되는 흐름이거든요.
맞습니다. 오늘 이 대화를 통해서 매일 쏟아지는 단편적인 뉴스들이 어떻게 한 해의 거대한 강물로 연결되는지 그 맥락을 짚어보는 즐거움을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다룬 주제가 너무 묵직해서 평소처럼 그냥 이대로 마무리하기엔 좀 아쉬운데요. 방송이 끝난 후에도 청취자분들이 홀로 상상의 나래를 펴볼 수 있는 도발적인 질문 하나 남겨주시죠.
아, 좋습니다. 오늘 내내 우리는 인간들이 만든 국가 간의 장벽과 갇혀버린 신뢰에 대해 이야기했잖아요. 미국과 중국이 아무리 코드를 심고 규제를 만들어서 서로를 막으려 발버둥을 쳐도 말이죠.
네네.
하지만 시선을 완전히 뒤집어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상상이죠?
만약 인공지능 모델들의 진화 속도가 인간의 통제력을 훌쩍 넘어서서 AI 스스로가 인간이 만든 방화벽과 보안 코드를 은밀하게 우회하는 자신들만의 통신 프로토콜을 만들어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와, 그건 진짜 무서운데요.
미국과 중국이 천문학적인 자본을 들여서 겹겹이 쌓아올린 이 국경이라는 거대한 장벽이 정작 초지능 AI의 시선에서는 아무 의미 없이 바닥에 그어진 분필선에 불과하다면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과연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통제하고 있는 걸까요?
와, 인간들은 낡은 국경을 지키겠다며 핏대를 세우고 있는데 AI는 그 장벽 위를 비웃듯이 넘나들며 자신들만의 세상을 연결하고 있는 미래라. 상상만으로도 머릿속이 좀 아득해지면서 동시에 강렬한 호기심이 솟구치는 화두네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깊고 밀도 있는 탐구의 시간이 당신의 일상과 비즈니스 현장에서 세상을 조금 다르게 보는 새로운 통찰의 렌즈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식은 단순히 먹이에 담아둘 때보다 이렇게 끝없이 질문하고 연결할 때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되니까요.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당신의 지적 갈증을 시원하게 해소해줄 흥미진진한 자료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